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설교를 들었고 은혜 받았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반복되고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 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everything's gonna be okay. 다잘될 거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 나름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고, 오늘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리즈가 그냥 요한 토막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리 전체 그림을 놓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제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어 주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고 계집종 하갈의 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기도 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본처에게서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집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본처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진짜 아들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래서 몇 살에 아들을 낳는다고요? 100살, 또 손가락 10개 피니까 10살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야곱을 주셨죠. 에서도 있기는 하지만 에서는 아니다, 야곱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택함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놀라운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좀 어려운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구속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 죄안 짓고 사나요? 죄 짓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어요. 야단을 치시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셨는데,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있으면은 안 되겠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주기 시작을 하셨고,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눈 부릅뜨고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징계 가운데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야외배를 빼고 난 3주 동안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오늘 제목에 정결케 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설교의 마무리까지 오늘 중간 부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지금까지 했던 거를 중요한 단어만 살펴보고 오늘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에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고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교를 어느 부분에서 듣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먼저 생각하시고 가슴속에 담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야곱을 통하여서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시련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안 되겠다 너 떠나라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그때부터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렇죠? 집을 떠나면서 베델에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했던 설교에 뭐라고 그랬냐면 얍복강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만나서는 도착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거래했고 그리고는 하란으로 갔어요. 외갓집이에요.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서 외삼촌한테 드립다 당해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듯이 했고 물론 아내도 얻었고 자식들도 얻었지만 힘들게 20년을 겪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날 때가 돼서 하란을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오는 길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둘째 부인 즉 라헬이 자기 집에서 뭐 하나 훔쳐갖고 왔죠? 신상 하나 훔쳐갖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인이 그냥 드립다 달려와가지고는 야곱에게 그냥 성경에 욕은 안 했지만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막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함을 하는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지. 네가 우리 집에서 도둑질했다. 사실 야곱은 도둑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시련을 겪게 된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얍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게 되죠.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씨름을 하고 이름을 새로 받았는데 네 글자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요게 야웨베 때 퀴즈 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또다시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정말 엄청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교만하기 짝이 없고요. 악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를 속이고 칼차고 가서 대학살극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 유다가 정말 창피한 일을 정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르우벤에게 장남인데 장남의 장자권을 뺏어버리셨고요. 요셉에게는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요. 유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게 하셨고요. 야곱에게는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큰 슬픔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3주 동안의 설교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씻으십니다. 그래서 3주 동안의 설교의 주제 단어가 정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어가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화해를 가져가게 하고요. 하나님과 이 아들들 사이에서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힘든 일들을 다 겪어서 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합니다. 온갖 험담을 받습니다. 모략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야단치시고 그냥 쫓아내시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화해를 시키시고 정결함 가운데서 화해를 시키시고 소망을 갖게 하는데 이제 창세기 49장과 50장에 가서 설교를 하겠지만 야곱의 유언 가운데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50장에 가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그 유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전체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로 이야기를 하더니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죽었더라라고 결론이 되죠. 이게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죽었다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정중앙에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정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3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게 어려운 단원도 아니었는데 저의 그 실력 없음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들춰냅니다. 영어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한글로는 그렇게 썼는데 이 영어로 쓰는 게 cle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 purify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 그러다가 뭔가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사전 찾고 구글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안 쓰는 단어, 저는 사실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저한테는 purge라고 하는 단어를 찾게 되어서 이 purg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요, 이제 어렸을 때의 목욕탕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하고 목욕탕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하고 목욕탕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도 남녀를 잘 몰랐을 때도 사실은 싫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제사가 있을 때, 저는 이제 예수님은 중학교 때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또 장남이고 그러면 전날은 꼭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탕을 가면 그냥 묵은 때를 벗겨내는데요. 아, 그거 싫어 죽겠는데 뜨거운 물인데 그냥 시원하니까 들어가야 돼.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이렇게 다시 확인하고는 또 같이 집어넣었다가 한 번 이렇게 때미는 수건으로 했다가는 또 보면 왜 이렇게 팔꿈치는 때가 있어요. 그래 이게 팔꿈치 보고는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는 또 벅벅 문지르는데 시뻘겋게 될 때까지 문질러대는 거예요. 그리고선 뭐 다 컸을 때는 이제 혼자서 목욕탕 갔다 오고 동생이랑 목욕탕 갔다 오고 나면 꼭 검사를 하세요. 팔꿈치 검사하고 이 무릎을 꼭 검사를 해서 시커매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끌고 들어가고 벅벅 문지르는 거예요. 때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purge예요. 그냥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 한번 감고 물로 대충 이렇게 하는 것도 cleansing이에요. 씻는 거예요. 그래서 cleansing foam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purge는 벗겨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대패로 밀어내듯이 떼수근으로 벅벅 문질러내듯이 죄악을 문질러내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동안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정결케 된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부터 먼저 보고 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심입니다. 너무 빨리 나왔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징계를 주실 때에는 미워하니까 너 그냥 나가 보기 싫어 그러고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이 들어오시는데 그 작업은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에 사랑으로 하십니다. 긍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오랫동안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게 아주 징그럽게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어쩌면 10년 20년 동안 끈질기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은 바로잡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앞에 있는 자막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것은 항상 그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일은 긍휼로서 행하신다. 긍휼로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컴패션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불쌍하다고 해서 그냥 막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한 것을 그냥 때미는 수건으로 뻑뻑 문질러대듯이 제거하시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어떻겠어요? 요셉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어떤 죄라고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악한 언사, 말을 함부로 했어요. 형들에 관한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전달을 해줄 때에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막 부풀려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교만하게 되었던 거예요.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란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꿈을 해명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고만장하게 있었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았고 형들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형들은 다 나가서 목동에 일을 하고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하고 소꿉장난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았어요. 교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하면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 있는 그때에 그곳에 가서 종으로 한 1, 2년 살고 있다가 다시 풀려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이러면 참 이야기가 쉬울 텐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종으로 팔려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중상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상모략 속에서 요셉이 배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브라함 때도 사실은 돈이 있었던 부자입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우여곡절 속에 다시 나올 때 애굽의 바로왕이 그 뭐 보석 같은 거, 보화 같은 거 줘갖고 나왔죠. 이삭도 그랬지요. 야곱도 아버지, 저기 뭐야,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또 재산 한몫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 집에 가장 사랑을 받는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고 돈이 많았던 그가 종으로 팔려왔어요. 자기 집에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집에도 종들이 있었을 텐데 자기가 종이 될 거라고 꿈엔들 생각해 봤겠습니까? 꿈꿨던 거는 곡식단 꿈이었고 꿈꿨던 거는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었는데 자기가 종이 될 거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팔려왔어요. 억울하지요. 외롭지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왔는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위대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 장관입니다.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입니다. 그 집에 종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종들이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 사람으로 종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외롭지요. 말도 처음에는 안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처신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그 다음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인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노예가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요셉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일이 형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무언가 믿음이 갑니다. 많은 노예들 중에 얘는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관리인의 모습을 갖게 합니다. 아마 종들 중에는 캡틴이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딱 이것만은 안 맡겼어요.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음식만큼은 맡기지 않았고 그리고 요셉의 말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정말 정말 당연해요. 그리고 끝나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려와서 아들을 데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다 좋을 텐데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계속해서 눈독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이 요셉을 귀하게 대우하니까 종들 가운데서 노예들 가운데에서도 요셉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보디발의 가족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그래도 그 랭킹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세수는 한 번 더 했을 수 있었을 거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의 모습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셉에게 달콤하게 찾아왔는데요. 그, 그 다음 말씀이 7절. 우리 같이 앞에 자막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에 띄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여자분들을 저게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 대단히 이상한 여자예요. 자기 종이 잘 보인다고 먼저 청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안주인의 보디발 아내의 손을 이렇게 스쳤더니 뭐 전기가 찌릿하고 왔대다든가 뭐 이런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없는데 이 아내가 눈여겨보았고 눈짓을 주었고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요셉이 지금 노예로 잡혀왔고요.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청년 때예요. 그리고 자기의 미래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안주인이 와서 자기를 잘 보고 있고 자기에게 무언가 썸을 타자고 이야기했을 때에 즉 썸을 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안주인이 자기를 좋게 봐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가 올라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가차없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가차없이 거절하는 부분을 오늘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가차없이 거절하는 것은 장래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보디발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벌을 받을지가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내가 어떤 꼴이 될까? 장래가 무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거절했어요. 7절에 조금 전에 읽었었던 7절 말씀에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제가 앞에 그러나에다가 괄호를 쳤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습니다. 그러나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bu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저는 늘 그러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7절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청했다예요. 청했는데 요셉이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거절했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나예요. 곧바로 거절한 거예요. 유혹의 손길을 곧바로 잘라낸 거예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거절에 주인이 무서워서 한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나를 믿고 소유를 다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주인 밖에는 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이 악을, 이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물론 무서웠을 거예요. 받을 징계를 생각하면, 벌을 생각하면 무서웠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장 두려워했던 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 전에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곡식단의 꿈을 꿀 때에 모든 곡식단이 누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별들도 해와 달도 둘러싸고 있을 때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인생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만 사랑하고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종으로 팔려오고 나서 깨닫는 게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자기를 중심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 주인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절할 때에 내가 이 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잘 해결이 될 것 같죠? 이해가 될 것 같죠? 이해 안 될 때 많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면 이해 안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요셉을 생각을 하다가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지금 애굽 땅에 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예전에 애굽 땅에 한번 내려갔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 모습은 아브라함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그 시기는 마치 초신자와 같습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아주 천재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몰랐던 것이 쫙 하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누적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그 누적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뭔가 하면 언약이에요.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실제로 100살의 아들을 주셔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간직을 하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알려주었고 이삭은 그 언약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낳았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대를 이어서 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을 더 사랑했기에 에서에게 마음을 다 주었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냥 반전시켜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언약이 전달이 되어졌고요. 그 야곱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던 요셉과 자녀들도 언약을 들었어요. 뭔지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우리 가정은 언약의 자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셉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종으로 팔려 나가고 나서 그제서야 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겠구나. 그때 당신은 이해를 못해요. 그때 당신은 절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란에서 불러내 주셨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가게 되었고 이삭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 우리 거야 그랬을 때 다 주고 이리 주고 저리 주고 저리 주고 이리 주고 그러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를 낳았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뭐 수도 없이 돌아다녔던 이야기, 고통받았던 이야기, 들이 사기당하면서 살았던 이야기 내가 다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낳아줬고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왔던 거 솔직히 이해는 못할 것 같아. 지금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I still do not understand. Why am I here?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기에게 전결되어졌던 그 언약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누적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있었고 누적되어 있었던 것이 큰 곤란의 지경에 닥쳤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가정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전달해주고 남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믿음의 유산은 또 무엇입니까? 정작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하게 될 거고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벌게 될 거고 십일조금 꼬박꼬박 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처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거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속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언약을 전해 주십시오. 단순히 새벽 기도하고 단순히 십일조 헌금하고 단순히 주일 성수 잘하는 그 신앙의 생활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누적이 되었을 때에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아, 이게 아니었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고 십자가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는 필요가 없습니까? 이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시적인 교회, visible churc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 25장 2절에서 2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형교회도 역시 복음 안에서 전제적이요 우주적이며 온 세계에 퍼져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다. 그것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어떤 규정된 가능성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건물 남겨주시려고 우리 교회 건축했습니까? 세이빙에 돈 몇백만 불 저축했다가 그거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시작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것은, 우리가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시작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주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이 한번 딱 오고 난 다음에 끊어지던가요? 거절하면 딱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더 큰 일을 가지고 와요. 중상모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어집니다. 중상모략을 가지고는 끈질긴 유혹이 거기에 담겨 있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끈질겼어요. 정말 정말 끈질겼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바로 왕이 거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우리 같이 동침을 하면 어떨까요? 왕에게 지금 청했는데 왕이 나는 니까지 것하고는 안 한다. 그리고선 이제 거절을 했으면 자존심 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왕이 거절을 한 거잖아요. 그거 덜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거절을 했어요? 이게 지금 방송 용어는 아닌데 제가 한 번만 쓸게요. 종 나부레기가 거절을 한 거예요. 감히 종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죠. 수치심은 생겼죠. 그러니까 이놈 봐라. 그리고선 끈질기게 덤벼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일부러 그 여인을 피합니다. 같이 있기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갔고 이 아내와 즉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그 집에 남아 있었을 때에 기회는 찬스라고 이 아내가 또 덤벼들게 된 겁니다. 그때에 또 뿌리치고 나가는데 겉옷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겉옷이 증거물이 돼버린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모함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소리를 질렀고 자기 남편이 온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녀석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보디발이 이 요셉을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이요. 그 감옥이 보디발의 개인 집에, 지금 개인 자기 집안의 일이에요. 국가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집안의 일인데 자기 집안에서 되어진 일이면 우리 조선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곡간에다가 처박아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헛간에다가 처박아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달아 놓든지 그러면 되는데 어디다 가두었는가 하면 국가의 범죄자들,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에 이 요셉을 가둬두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보디발 집 안에 있는 감옥이 국가에서 범죄한 사람, 국가를 대항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가둬두는 그 감옥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셉이 갇혀져 있었던 그 감옥에 다른 범죄자들이 있었는데 국가를 대항해서 범죄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그냥 대충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어느 누가 와가지고 내 아내를 성추행을 하려고 그랬다, 성희롱을 하려고 그랬다, 성폭력을 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참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3500년 전 이야기면 그 자리에서 목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다가 굳이 넣었어요. 왜 감옥에다가 넣었을까요?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보디발이 요셉이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보디발이 정말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텐데 감옥에다 갖다 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확실하게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보디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을 할 때에 자기는 죄를 못 찾았다. 이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못 찾았다.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냥 데모를 일으킬 것처럼 여론이 나빠졌죠. 그러니까 예수를 앞에다 놓고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제 내가 이 예수를 너희들 손에 넘겨줄 텐데 이 사람의 죽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손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디발은 요셉의 무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디발은 몰라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몰라요. 요셉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보다도 그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다시는 겪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라는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의 일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될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셉이 배운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 우리 이해 못합니다. 어저께 우리 구역 예배를 모이면서 젊은 분들과 함께 하는 그 구역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지금 우리 이해 못해요. 회사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리는 경우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그러나 억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회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하면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그 구속의 사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아름답게 정립이 되어진 곳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